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카프카의 일기 프란츠 카프카지엠 제2권 1910년에서 1911년 사실 이미 아주 늦은 시간이야. 라고 내가 말했고 어깨를 움찔했다. 동시에 나는 나의 조바심을 사과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가 나를 그렇게 오래 붙들었다는 것을 비난하려고 했다. 너! 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그를 툭 하고 살짝 쳤다. 갑작스럽게 말하면서 좋지 않은 징조로 입에서 침이 약간 튀었다. 너를 잊지 않았어. 라고 그가 말했고 이미 눈을 뜨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 라고 내가 말했다. 나는 그의 미소를 무시했고 도로를 쳐다보았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지금 올라갈 것이라는 사실만 말하려고 했어. 그래. 왜냐하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위에서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지. 이미 늦은 시간이야. 그리고 그 모임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세부적인 행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어쩌면 연기될 거야. 내가 그것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어쨌거나 가능한 일이야. 너는 어쩌면 내가 그 모임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를 지금 묻겠지. 그것을 물어보지 않을 것이야. 왜냐하면 첫째는 네가 그것을 내게 말하는 것에 정말 몸이 달아있고 두 번째로 나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여기 아래와 저기 위가 똑같으니까. 내가 여기 배수관에 누워서 빗물을 맞고 있거나 혹은 위에서 같은 입술로 샴페인을 마시거나 나한테는 매한가지다. 취향에서조차 차이라고는 전혀 없어. 1910년 12월 15일 나의 현재 상태 즉 지금 거의 1년간 이미 지속된 상태로부터 나온 나의 추론들을 그냥 믿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내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나는 그것이 어떤 새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 어쨌거나 나의 원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이 상태는 새로운 상태다. 비슷한 상태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상태는 아직 없었다. 나는 정말 돌로 만들어진 것만 같다. 나는 내 묘비와 같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욕이나 믿음에 대해서, 사랑이나 반감에 대해서, 용기나 두려움에 대해서 특별하거나 일반적이거나 어떤 결함도 없기 때문이다. 단지 막연한 희망만이 살아있을 뿐이다. 하지만 묘비명보다 더 나을 것은 없다. 내가 쓴 어떤 낱말도 다른 것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다. 자음들은 부딪히며 어떻게 서로 깨지는 소리를 내는지, 게다가 모음들은 어떻게 전시용 흑인들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내가 듣고 있다. 나의 의혹은 낱말마다 주위를 맴돌고 있고 나는 낱말보다 의혹을 먼저 본다. 하지만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낱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나는 낱말을 발견하는 것이다. 아직은 그것조차 가장 큰 불행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낱말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낱말들은 시체의 냄새를 한 방향으로 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냄새는 나와 독자의 얼굴에 동시에 오지는 못한다. 내가 책상에 앉아있으면 교통이 혼잡한 오페라 광장의 한복판에 넘어져서 두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보다 마음이 더 편한 것은 아니다. 모든 자동차들은 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사방팔방에서 모든 방향으로 나가려 한다. 하지만 자동차들이 돌아갔어야만 할 필요도 없이 눈을 감고 광장과 골목을 황폐하게 만든 저 남자의 고통이 경찰들보다 더 나은 질서를 만든다. 수많은 인생이 그를 괴롭힌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교통장애니까. 하지만 빈 공간이라고 덜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빈 공간은 그가 겪는 원래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1910년 12월 16일. 나는 일기 쓰는 것을 더 이상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나를 확인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만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바로 지금처럼 때때로 내 안에 갖고 있는 행복이란 느낌을 기꺼이 설명하고 싶다. 그것은 실제로 거품이 있는 어떤 것이다. 이것은 기분 좋게 어깨를 가볍게 으쓱이는 것으로도 나를 완전히 채워주고 또 내게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한다. 그런데 이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은 매 순간, 지금도 역시 아주 확실하게 나를 설득할 수 있다. 헤벨은 유스티누스 케르너의 여행의 그림자를 칭송한다. 그리고 그런 작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더블유 프레트의 고독이라는 거리. 그런 책들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작은 규모에서 유능한 것을 완성할 수 있는 남자가 여기서 자기의 재능을 불안한 방법으로 소설이라는 큰 규모로 확대시키고 있다. 자신의 재능을 가혹하게 다루는 에너지를 사람들이 잊지 않고 감탄할지라도 이 방법은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든다. 소설에서, 연극에서 등등 내가 읽은 중요하지 않은 인물들의 이런 추적들, 거기에서 내가 갖는 이런 연대감, 비쇼프스베르크의 처녀, 그런 명칭인가? 에서는 두 명의 재봉사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연극에서 이들은 그중 한 명인 신부를 위해 하얀 옷을 만든다. 이 두 처녀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지? 이들은 무슨 일을 꾸몄지? 이들은 연극에 출연해서는 안 되고 노아의 방주 밖에서 쏟아지는 빛 속에 확실히 익사하면서 마지막으로 배의 창문에 얼굴만을 눌러도 된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한순간 앞쪽 관객들은 거기서 무엇인가 어두운 것을 보게 된다. 1910년 12월 17일. 제노는 정지하는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라는 긴급한 질문을 받고 말했다. 그럼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하고 있는 거야. 만약 프랑스 사람들이 그들의 본질에서 독일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독일 사람들이 그들을 감탄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정말 많이 삭제하고 지워버렸다는 사실. 그래, 오래 썼던 글이란 글은 거의 다 지워버렸다. 어쨌거나 이 사실은 내가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방해했다. 지워버린 것은 정말 하나의 산을 이루었는데 내가 전에 썼었던 글보다 다섯 배는 더 많은 것이며 이미 그 지워버린 양으로 내가 쓴 글 전부를 펜 밑에서 빼앗아 버린다.
오디오북.
1910년 12월 18일. 한동안 편지들을 지금 바로 이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추측되는 그런 것들조차 열어보지 않고 내버려두는 이유는 단지 나약함과 비겁함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바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편지를 이렇게 놔두는 것은 철저함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어쩌면 나를 이미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방문을 여는 것을 망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비겁함은 편지의 개봉을 망설인다. 즉, 내가 철저한 사람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편지에 관한 한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넓히도록 시도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편지를 이미 서서히 열고 천천히 그리고 여러 번 읽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수많은 구상으로 정서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또 편지를 붙이는 것을 망설인다. 이 모든 것은 내 권력에 속한다. 때마침 편지를 갑작스레 받는 경우만큼은 피할 수 없다. 지금 그것도 인위적으로는 느리게 할 수 있다. 편지를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고 내 앞 책상 위에 놔두고 계속 눈에 보이고 계속 내가 편지를 받고 하지만 그 편지를 집어들지는 않는다. 문희의 애호가. 저녁 12시 반. 내 사무실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내가 그냥 실패한다는 사실. 그것은 무엇보다 명백하다. 익사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머리를 높이 쳐들고 있는 것. 단지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이 어떤 힘들을 나한테서 뺏어가야만 하는지는 오늘 저녁 8시에서 11시까지 책상에 앉아있겠다는 새로운 시간 배정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이미 나타난다. 또 내가 이것을 현재로서는 커다란 불행으로 전혀 여기지도 않는다는 사실. 또 내가 자러 가려고 단지 서둘러 이렇게 몇 줄만 썼다는 사실에서 이미 나타난다. 1910년 12월 19일.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다. 오후에는 막스에게 들렀다. 괴테의 일기를 조금 읽었다. 먼 과거가 이 삶을 이미 진정시키며 꽉 쥐고 있는데 이 일기는 거기에 불을 붙인다. 넓은 잔디밭을 보고 있노라면 공원의 울타리가 눈에 안정감을 주고 또 우리를 동등하지는 않지만 존중하게 만들듯이 전체 과정의 투명함은 그 일기를 신비스럽게 만든다. 곧 누이 동생이 결혼 후 처음으로 우리를 방문하러 온다. 1910년 12월 20일 어제 괴태에 대해 얘기한 것을 무엇으로 사과하지? 내가 얘기한 것은 그것으로 묘사된 감정만큼이나 그렇게 거의 진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진짜 감정은 누이 동생이 쫓아냈기 때문이다. 사과할 길이라고는 없다. 오늘 내가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사과하지? 사과할 길이라고는 없다. 더군다나 내 컨디션이 최악인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 너, 보이지 않는 법정아. 오기는 올 테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야기에서 빼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대목들은 마침내 나한테 안정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두 가지를 적는다. 그의 숨소리는 마치 꿈에 대한 탄식처럼 컸는데 이 꿈에서는 우리들 세상에서보다 불행을 좀 더 가볍게 견딜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들 세상에서는 그냥 쉬는 숨도 이미 탄식이라고 하기에 충분하니까. 마치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은 놀이를 조망하듯이 지금 그를 자유롭게 조망했다. 이 놀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구슬들을 그 홈들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어쨌다는 거야? 전부 다 내 것인데. 유리, 틀, 구슬들과 아직 거기 있는 것. 즉, 이 기술 전부를 내가 그냥 주머니에 넣을 수 있어. 1910년 12월 21일 미하일 쿠스민의 위대한 알렉산더의 업적에서 기이한 것들. 상반신은 죽었고 하반신은 살아있는 아이. 빨간 다리가 움직이는 아이의 시체. 그는 벌레들과 파리들을 먹고 사는 불결한 왕들인 고크와 마고크를 금이간 절벽으로 몰아서 살로모니의 낙인으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봉인해버렸다. 폭포 소리를 내는 물이 있을 자리에 대신 돌들이 뒹구는 곳에서 돌로 된 강물이 모래를 깐 냇물을 지나서 3일 동안은 남쪽으로 흐르고 3일 동안은 북쪽으로 흐른다. 아마존 여인들, 오른쪽 가슴을 태워버린 여인들, 짧은 머리카락, 남성용 신발, 자기 오줌으로 나무들을 태워버렸던 악어들. 바움한테 들렀다. 아름다운 것들을 들렀다. 예전처럼, 그리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푹 빠져버린다.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과 동시에 풀려나면 훨씬 더 나쁠 것이라는 다른 느낌을 갖는 것. 1910년 12월 22일 오늘은 나를 비난조차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비난은 이 공허한 날에 구역질 나는 메아리를 울리게 했을 테니까